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제 듣게 되겠사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수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에바브라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계속하여 6절과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였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거짓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을 다섯 가지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은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걷다, 산책하다, 보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 행하다는 것도 walk, 영어로는 walk이죠. 걷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2장 5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행한다, walk, 그것은 이 빛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믿는 바대로 건실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참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로드, 로드지 않습니까?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존재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절대적 그 존재를 의미하고요. 또 그분의 이제 주권, 주라고 했을 때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했을 때 그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이제 높인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 이게 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었다 또는 영접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에바브라가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사도바울이 전한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가 주가 되신다. 이걸 전했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도 이제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속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사도바울은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그 골로새서 1장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전반부에 이미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이제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 행하라. 그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바대로 실천하라. 또는 믿는 바대로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바대로 이제 행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은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경건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바가 있지요. 그래서 그 믿는 바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은 신자들은 당연히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까 너희들도 이제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등등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믿는다면은 그 믿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빛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로서 행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의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그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면서도 마치 천국의 상속자가 아닌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는 바대로 또는 너희의 믿음으로 해서 높아진 그 영적인 신분을 따라서 그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분명히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견고한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을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나무에 비유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가? 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뿌리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흔들거립니다. 다른 하나는 뿌리가 아주 깊고 강하지요. 아주 넓게 퍼져나가고 아주 깊이 이제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무리 강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죠. 그 안에서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흙은, 이 토양분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온갖 종류의 은혜와 모든 영양분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심겨졌죠, 크리스찬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했을 때는 이제 뿌리를 아주 넓게, 깊게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 삶이 뿌리가 깊어서 어떤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냐면은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제 그릇된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사도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의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나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 번째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세움을 입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자의 삶을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이나 건물에 비유하게 되면은요, 과연 어떤 건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경우는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지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기초가 아주 튼튼합니다. 바위 위에 이제 집을 세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홍수가 나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세움을 입어라는 말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집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기를 바랬죠. 이제 세 번째에서는 기초,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건실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드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튼튼한 건물로 신앙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부실한 곳에 이제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되면은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혹할 때에 그곳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튼튼한 신앙의 건물을 세우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 신자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들을 가르쳤지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신자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라에게 받은 그대로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바로 그 배운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럴 때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건전한 가르침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은 분명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으면은 그 신앙에 그대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배웠으면은 그 신앙에 그대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이상한 가르침들을 기웃거린다면은 시간 낭비이고요. 뜻하지 않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가르침들은 독버섯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식용 버섯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밋밋하게 보이지요. 그러면 독버섯은 알록달록하면서 대단히 영롱하고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버섯을 먹으면은 복통이 일어나고요,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은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다면은 그 신앙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게 바로 견고하고도 확실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바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적 가르침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로,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의 삶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삶이 견고한 그런 실천적인 삶인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신앙의 삶은 아주 견고하지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야말로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부어진 축복들이 무한하고 자발적이고 사랑 가득한 찬미의 형식으로 그 수여자에게로, 하나님이죠, 수여자, 수여해 주신 그분, 그 수여자에게로 되돌아가는 회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함을 함부로 저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좇으려는 충동을 극도로 억제할 수 있게 됨을 느낀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선생이 유혹해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않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금방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이제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뭐 이런 등등 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잘못된 사람이 와서 꾀일 때에 금방 거기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건실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확고하고도 견실한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이제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른 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걸어가는 웍 걷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그죠? 길에 비유하고 그것을 걷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집에 비유했지요. 네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실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단번에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는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건실한 그런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부유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단을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실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써 그 어떠한 이단적인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추엘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요, 유혹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 높은 방파제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혹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 높은 방파제라. 참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이단적인 가르침의 풍랑이 높이 이제 일어도 건실하게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유혹들을 잘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건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은 금방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공중에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가끔 침투하지요. 그러나 몸이 튼튼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몸이 약하면은 바이러스 들어오면 곧바로 병이 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짓된 가르침들이 공중에 둥둥 떠서 우리 주변에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참 혼란하고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불건전한 그런 신앙들, 잘못되어진 그런 성경 해석 뭐 등등 이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떠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가, 또 그러한 거짓된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건실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리스도의 기초에 견고히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살던 이 시대에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 지역에 유포되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지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실하게 신앙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잘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또 튼튼한 그리스도 기초 위에 잘 세워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